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낸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 계명을 써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합하여 놓으신 것을 나누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이 집안에 있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여쭈었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 죄를 짓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역시 간음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인사하며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나 내 물음에는 대답해 주겠다. 너는 이런 계명들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남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다. 가서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는 예수의 말씀에 울상을 짓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쉬운 일이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수군거렸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기쁜 소식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두고 온 사람은 그가 두고 온 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뒤따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놓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이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비웃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게 될 때에 저희 두 사람을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너희도 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세례와 꽃 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것과 똑같은 고통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과 똑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권력을 휘두르기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그러고 나서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길가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이 멀어서 늘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가 나사렛의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을 꾸짖으며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말하였다. 자, 힘을 내어 일어나게. 예수께서 부르시네. 눈먼 사람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창세기 제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겜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겜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상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Troublesome times are here, filling men's hearts with fear. Freedom we owe, oh dear, now is at stake, now is at stake. Humbling your heart to God, save from the chastening rod. Seek the way, pilgrims trod, Christians awake. Jesus is coming soon, morning or night or noon. Many will meet their doom. Trumpets will surely sound. All of the dead shall rise. Righteous meet in the skies. Going where no one dies. Heavenward bound. Love us so many cold. Losing their home of gold. This in God's word is told. Evils abound. When these signs come to pass, nearing the end at last, it will come very fast. Trumpets will sound. Jesus is coming soon. Morning or night or noon. Many will meet their doom. Trumpets will surely sound. All of the dead shall rise. Righteous meet in the skies. Going where no one dies. Heavenward bound. Troubles will soon be yours. Happy forevermore. When we meet on that shore, free from all care. Rising up in the sky, telling this world goodbye. Homeward we then will fly, glory to share. Jesus is coming soon, morning or night or noon. Many will meet their doom. Trumpets will surely sound. All of the dead shall rise, righteous meet in the skies, going where no one dies, heavenward bound.
노래 들리 꼭꼭꼭꼭 창이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며 괴롭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오.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선지자의 말에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믿지 않기로 하고 우상도 섬기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느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은 커다란 황금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소년 3명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너희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저 불 속에 집어던질 것이야. 그럼 누가 너희를 구해주지? 소년들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좋습니다. 불에 타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난 왕은 소년들을 불 속에 집어던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을 집어던진 군사는 튀긴 불똥에 타 죽었지만 불 속에 던져진 세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 속에서 꺼내라고 명했습니다. 너희의 신인 하나님은 참 신이시로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죽일 것이야. 소년 다니엘도 어려서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총독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나라의 신을 헐뜯고 저희 나라 신을 두둔합니다. 다니엘을 죽이소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게 했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덤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은 마치 고양이처럼 순해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사자굴에 가보았습니다. 다니엘, 무사했구나. 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왕은 곧 다니엘 대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을 다시 고쳐지었습니다. 한편 바벨론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인 모르드게의 수라에서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뽑혔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걱정되어 이따금 궁궐 문 앞에 가서 기웃거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두 명의 관리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왕은 두 명의 관리를 체포했습니다. 이때 세력이 제일 컸던 사람은 대신 하만이었죠.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만나도 모른 차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만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네 습관만 따를 뿐 전하의 명령을 듣지 않나이다. 모두 죽여 없애버려야 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12월 13일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도록 하라는 포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한 다음 왕을 만났습니다. 오늘 밤 잔치를 열겠습니다. 하만도 부르소서. 왕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잔치는 아주 즐겁게 끝이 났습니다. 만족한 왕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오.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왕은 지난날 이스라엘 사람인 모르드개가 자기를 구해주었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만은 이때까지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친척인 줄 몰랐습니다. 왕은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만든 십자가에 하만을 매달아서 죽이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어라.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요한이 오기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쓰였다.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었다면 요한이 이미 어기로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읽은 말씀 통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도는 분명히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라면 비상처럼 싫어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을 앞에서도 봐왔던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님을 반대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독특한 표현들을 읽게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6절에 말씀이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는 11절의 내용들을 중심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2절, 3절 요한의 의심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인 3장 11절에서 17절에 이미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선언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 요한복음인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선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요한이 예수도의 메시아신지의 사실을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려 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에게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사는 것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상시 세례 요한 같지 못한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던 용기는 어디다 두고 이런 유약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의심은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님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계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각박한 현실을 계산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의 고지로 잉태되고 탄생한 사람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 17절에 핵심되는 부분만을 제가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답을 입으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사실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죠. 4절에 보는 대로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는 역사와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능력이 있어야 진리가 진리로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을 의로 정복하는 힘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이 아닌 사실로서 증거하셨던 겁니다.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를 5절에 보는 대로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역사들로 주로 이사야 선자를 통한 예언들입니다. 곳곳의 말씀들은 메시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고 누가도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6절은 거치는 반석이 되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실족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메시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모퉁이 돌로 거치는 반석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이라든가 이사야 8장 14절 15절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넘어짐의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는 요한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이 요한에 대한 증거 속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광야의 요한을 찾아 나갔는가를 물으십니다. 7절 9절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은 감상적인 낭만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옷을 구경하거나 책망이 즐거워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400년의 암흑기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선자를 보고자 해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는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사실 예수께서 물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을 찾는 목적도 바르게 되어야 책망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설정될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자, 마지막 선자로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선봉자였던 이사야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자도 요한이 할 일과 성격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최후 최고의 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고 있죠. 가장 큰 율법보다 큰 가장 작은 복음의 위대성을 비교하는데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의 모든 화살표는 바로 예수도에 맞춰져 있고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선자도 이정표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11절을 그랬는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적은 성도일지라도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 크다는 주님의 약속.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귀중한 천국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완료하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천국은 열려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성경에 도처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영원부터 예정하시고 수천 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시대에 태어나고 믿게 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참으로 복된 귀고 들을 수 없는 귀는 참으로 가련한 귀인 것이죠.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1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네, 내 아들아 하는 부름이 각별하게 들립니다. 독립을 앞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특히 그럴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는 본인도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이겠지만은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자동차 사고 나지 않고 다니기도 힘들고 사기를 비롯해서 별의별 범죄를 다 피하며 살기도 힘듭니다. 그 중에 부모로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어린 저 아이가 혼자 살면서 친구나 애인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겠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여기서 악한 자라고 번역한 부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하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타는 죄인을 가리키고 임은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젊은이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죄악의 길로 끌어들일 죄인들도 많습니다. 꾀일지라도 라는 말에는 만약 너를 유혹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라는 말을 쓰고 싶지요. 그런데 그 혹시라도가 내 자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는 간절한 마음으로 훈계와 법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는 하타입니다. 여기 담긴 기본적인 의미는 관역에 맞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타의 담긴 의미를 영적인 측면으로 넓혀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적, 즉 목표가 있는데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타가 어떤 죄인인지 생각하다 보니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제멋대로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사람은 잠언 1장 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책임질 나이가 되고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은 모두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이 그러하듯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데 있습니다. 죄에 심각하게 물든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각한 죄의 길로 빠지기 전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어차피 죄를 질 것인데, 그리고 세상은 악한데, 이렇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심각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모든 사람이 겪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 해결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후에도 또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문제이고 잠언을 통해 아들에게 주시는 훈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는 부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르지 말라. 마소라 학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본문을 보면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죄인들이 꾀일지라도 동의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싫다. 곧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이죠.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특히 젊은이의 경우에는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싫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아버지의 말투는 단호해 보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즉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단호함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감입니다. 아들의 친구들 가운데 심각한 죄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를 아버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결국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죄를 밥 먹듯 짓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들의 꼬임을 거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러한 악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1장 10절 속 아버지는 아들의 내면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힘을 지니고 있다는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싫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죄의 유혹 앞에서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감정을 흔드는 외부의 영향에 대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죄인들이 꾀일지라도 동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